가면과 성령, unmask, 마스크를 뺏기는 거죠. 히파크리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겉을 꾸민다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이고, 슬프다. 호이, 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에 대한 후속편인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12장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나 외식이나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56절 외식하는 자여, 여기 외식이 또 나옵니다. 11장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세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혹은 율법사들이여라는 게또세번 나왔어요. 마태복음도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화 있을진저는 똑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거 둘을 하나 묶어버렸어요. 묶으면서 그 앞에 외식하는 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다. 가면의 그 기원은 우리 모든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탈을 쓰고 춤추고 하는 게 있거든요. 탈춤. 고대 히랍, 그리스죠. 고대 2500년 전에 연극을 했다니까요. 공연장이 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배우는 가면을 씁니다. 경제학적으로 가면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하나 만들면 배우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봉급 주고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돈이 모자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가면을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서 한 번은 왕이 되었다가 연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가면을 쓰고 분노도 하고 뭐 슬퍼도 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한단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놨지만은 가면을 쓰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상상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히파크라시, 이거 히포는 하이포고, 이 하이포는 안더라는 뜻이에요. 약간 낮다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시스는 크리틱하고 비슷해요. 비판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위선입니다. 자, 이 가면을 쓰는 배우가 있는데, 연극이니까 가면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 보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 될 직업이니까요. 가면은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대에 내려와가지고 가면을 안 벗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다? 미친 사람이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속에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가면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 집에서 메주 담그 씌우는 분들 너무나 잘 알고 만두 빚고 피자 만드는 사람 빵 만들 때는 무조건 누룩이 있어야죠. 누룩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누룩을 넣고 한 3시간 있으면 이렇게 쑥 부풀어 오르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위선자가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굉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야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누룩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면이 자기 얼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에서도 안 벗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도 안 벗어요. 덮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면을 생각하면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 감추고 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말을 딱 쓰면, 와, 예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두려워하고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협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앞에서는 시어터가 없어요. 무대라는 게 없습니다. 가면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면 써도 가면 뒤를 다 아시는데 그뭐쓸 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면이 작동하지 않는 무대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실 텐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뭐죠? 그냥 우리 마음이 나빴어? 정확한 답이 그대로 나오네요. 예.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분하고 내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그 두려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두려워하는 타겟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제 example로 참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새 다섯 마리가 있는데 딸랑 이게 투 코인 같은 거로 막 팔린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8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싸고 하찮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더 강조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이 말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가면은 사실 모르는 사람 앞에만 필요합니다. 나를 완전히 아는 분 앞에 서면 그 가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갑자기 성령이 나오세요. 가면 이야기하다가 성령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가 왜 나왔을까? 그 질문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회당과 관원들 앞에서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슨 신통방통한 예언자 스타일로 말한 거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뭐 관리들이 와서 뭘 잡아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말을 하고 있거든요. 회당과 관원들 앞에서. 이 관원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로마 제국주의에 결탁한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고. 회당은 유대인들만이 이제 출입을 하죠. 거기서도 제사장급의 랍비가 있단 말이에요. 랍비, 티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니,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무슨 그때 기독교 생겼어요? 예수님 살아 있을 때는 기독교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을 항상 읽으실 때는 AD 90년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이후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된 20년 후 그때 사람들을 상정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AD 90년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는 교회도 있었고 이런 다락방 모임도 있었고 성찬도 나누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넘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회당, 관원들. 그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 90년대의 공동체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너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지? 그럼 그냥 잡아가는 거죠. 너가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삶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면의 유혹이 가장 강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저 아닙니다 하면 뭐살 수는 있죠.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Holy Ghost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입니까? 이 히파크라시, 이 외식은 가면은 계산된 말, 준비된 표정, 연습된 경건함. 가면 쓰면 연기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언어는 그 정반대입니다. 계산 없이 나오는 말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고로 성령님은 가면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Unmasking, 마스크를 unmask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네. 성령복음 삿대질하고 막 나쁜 말 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 문맥을 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면을 쓴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스토리 잘 아시죠? 하지만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이라는, 즉,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거부하면 돌아올 통로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쫓아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1절에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스토리에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라는 결론 그 스토리 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머리 숫자,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이 있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외식이라는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을 쓰신 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가면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면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슬라이드를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마태복음에는 외식하는 이라는 수식어 요새 말로 하면 딱지가 하나 붙은 거예요. 레이블이 하나 붙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집단에 딱지를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prosecution language라고 그래요. 즉 상대방을 걸어가지고 엮어가지고 고소하려고 쓰는 단어가 외식이라는 것이죠. You hypocrisy, 너 가증스러운 놈이라고 하면서 고소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는 니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니는 가식적이고 가면을 쓴 놈이지만 나는 아니야.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하는 단어예요. 나와 너가 다르다. 우리와 그 사람들과 분리한다. 이게 외식이라는 것이죠. 가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썼어요. 아주 야멸차게 아주 야속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크리스찬들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공부한 분은 야 마태복음 좀 나쁜 신학을 가지고 쓴책 같아. 그럼 누가복음 좋아야 되겠죠.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예, 누가복음 12장 1절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예, 의도적입니다. 12절에 가면은 성령께서 해결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화이슬진저 이야기했을 때 Woe to you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선언은 했어요. 선언은 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딱 넘어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면 쓰는 사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을 아주 타자, 다른 사람을 그냥 밀어버려요. 니하고 내하고 안 같아.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11장과 12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너희들도 바리새인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뜻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처럼 바리새인을 향해 가면 쓴 자여라고 7번이나 반복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조용히 그 누룩을 주의하라. 훨씬 더 우리의 내면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전략이 뭡니까? 고발이 아니에요.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는 것이죠. 꼬리표, 라떼를, 레이블을 붙이는 것보다 거울 같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라는 것이죠. 마태의 그들이 가면 쓴 자가 아니라 누가가 너희 안에도 누룩 같은 위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칩니다. 히랍 그리스의 배우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극장이 비어 있어요. 배우가 가면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관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극장이 비면 가면을 벗습니다. 우리 복음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연, 무대가 없습니다. 관객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극장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가면 뒤에 얼굴을 이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속삭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조용히 가면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주 단순한 이한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라. 마태는 손가락으로 바리새인을 가리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은 거울을 들이밉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복음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면이 있습니다.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벗겨 주시리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100%, 200%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